오늘 제목은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다, 그런 제목인데요.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에게 출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다른 단어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면 그건 절망이에요. 왜요? 출구가 없으니까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1944년에 희곡을 쓰는데 No Exit이에요. 출구가 없다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닫힌 문이라고 번역, 닫힌 방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죽은 사람 세 사람이 지옥에서 지옥에 출구가 없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되죠. 거기서 뭐 유명한 대사들 있잖아요. 타인이 지옥이다. 네가 나의 지옥이다. 세 명이 거기서 출구 없이 사는 거죠. 영혼을 보내는 거죠.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스러우신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염세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은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9절에서 말하죠.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사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는 죄의 시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었는데 여권에 Republic of Sin, 죄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 우리는 죄라는 나라의 시민이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실제의 지옥은 아직은 아니지만 지옥 같죠. 왜 사람들이 장폴 사르트르의 그 닫힌 방, No Exit 이 책에 공감을 했을까요? 이 연극을 보면서 공감을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가진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너만 없으면 나는 살만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출구가 없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장폴 사르트르 제가 왜 장폴 이거 자꾸 하나 하면 이 사람 이름이 요한 바울이에요. 좋은 건 다 사르트르는 아버지 이름이고 요한 바울인데 사실은 바울이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출구가 없다고. 이 본문을 사실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3장 1절부터 20절이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3장 1절에서 8절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다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가? 어저께 거의 3시, 새벽 3시가 돼가지고 설교 준비가 끝났으니까, 기록이죠. 로마서 전체의 본론을 우리가 어떻게 잡나면,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니까, 앞에 인사말도 있고, 뒤에 인사말도 있고, 또 본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론을 보통은 1장 16절에서 15장 33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 16절과 17절이었어요. 1장 16절, 17절. 그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주는 본문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쭉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나오질 않아요. 16절, 17절,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을 딱 선언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고 3장 21절부터 그 얘기를 설명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까지잖아요. 이 구절은 뭔가 하면 진짜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나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살만하시냐고요. 즐겁냐고요. 만족스럽냐고요. 근데 만족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나는 이미 좋은데 좋은 소식 필요 없어. 좋은 소식이 난 너무 많아. 아니 소식이 아니고 좋은 일이 난 너무 많아. No thank you. 난 좋은 소식이 필요 없어요. 너무 해피해요. 너무 즐겁고 대기 나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잘나서, 너무 착해서, 너무 의로워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는 먼저 나쁜 소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지, 출구가 없는 인생들인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도록 피해갈 수 있는 그 출구를 봉쇄하는 게 3장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당신 미안하지만 출구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3장 21절부터 진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이 정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3장 1절부터 20절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쉽게. 이 나쁜 소식의 핵심은 1장 18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복음을 1장 16절과 17절에서 딱 선언하고 1장 18절에서 나쁜 소식을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그걸 한번 볼까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우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불경건함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러분 가운데 경건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경건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분. 그리고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건하지 않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롭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의롭지 못하다는 건 뭐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죄의 양상이에요.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뒤서부터 쭉 반론을 펼칠 수 없도록 오늘 3장 20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세 범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노골적인 이교도들입니다. 이 당시 1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건 노골적인 이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 중에서도 아주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고 문화적인 수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세속적이고 난잡하고 도덕적 기준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를 얘기했고 기타 등등 여러 불의의 양상들을 쭉 일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부류. 도덕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추잡한 많은 범죄 목록들을 쭉 나열하자 아우 그런 인간들은 죽어도 싸지 지옥에 가도 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도 똑같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로 가보면, 2장 17절로 가보면 이 사람들의 존재와 뭐가 딱 겹치다면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7절에.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도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을 쭉 일반적으로 얘기하다가 사실은 유대인으로 좁혀서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부류도 유대인들이라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뚜껑이 열리는 얘기죠. 분노할 만한 얘기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2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이에요. 교인에 상응하는 말이에요. 나는 세례를 받았고 벳샬롬 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벳샬롬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이거죠. So what? 그래서 그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디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는 말이 어디 있으며 선교사라고 영접해 주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직분자라고 영접해 주신다는 말 어디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칫 그런 거짓된 확신에 속기가 참 쉽잖아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예레미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복선과 같은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소리죠. 멀쩡히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성전인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거라고 말합니다. 니네들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옥살이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붙잡는 게 있잖아요. 붙잡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어? 라고 붙잡고 있는 그거가 그거를 지금 바울은 다 지금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이거예요. 나는 탕자가 아니다. 나는 세리도 아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는 창녀가 아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탕자 몇 명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죠. 설마 나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 일생을 내가 주의를 그래도 꼬박꼬박 지켰는데 바울은 그거를 다 해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의 맛보기만을 제공했던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서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쐐기를 박습니다. 3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없다는 거죠. 너희의 잘남으로 너희의 의로움으로 너희의 선행으로 너희의 종교적 업적으로 성취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의 행위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3장 1절부터 8절이 전반부, 3장 9절부터 20절이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했던 논증을 결론을 맺는 게 3장 1절부터 8절이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은 1장 16절부터 18절부터 쭉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에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의 결론을 절망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나쁜 소식에 논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3장 21절에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길이 없었어요. 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그게 3장 21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Republic of Sin. 죄 공화국 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다.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출구가 없다. 이민 갈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선언해요. 절망이죠. No exit. 절망이죠.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1절부터 8절을 볼 텐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종교적인 특권을 형성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뭐예요? 율법과 할례예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어. 모세의 율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 종교적인 특권, 자부심 이런 것들을 바울은 다 깨뜨렸습니다. 어떻게요? 니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느냐가 문제야. 니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럼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나는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프라이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다 있어요. 내가 뭐 왕년에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 뭐 나는 아닌데 우리 조상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거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해체해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복음은 우리의 프라이드를 해체시켜요. 근데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로 꽁꽁 뭉친 사람이면은 프라이드가 오만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려보고 그럴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결속한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복음은 우리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요. 겸손하게 하는데 이게 겸손이라는 말도 너무나 이제 그 오해되기가 쉬운데 겸손하다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지존하신 분이 나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를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조금이라도 맛보면,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그 앞에서 우리의 프라이드는 다 무너지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인데 나은 게 없네. 할례 받은 사람인데 유익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점,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단지 너희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라이드를 가지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체로는. 그러면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뭐야? 할례의 유익이 뭐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많다고. 긍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2절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 막 얘기할 것 같잖아요? 얘기 안 해요. 그거 9장에 가서 얘기해요. 9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9장 4절. 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라고 긍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 하나님 말씀은 뭘 의미하죠?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구약성경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이점이라고 여긴다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구약성경을 가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여기 자 보세요.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여기 믿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아니함,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는 부정 접도사가 붙어서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고 믿음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믿부심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믿음이라고 번역되고요. 충성됨이라고 번역되고요. 신실함이라고 번역되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의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똑같잖아요. faith 그러면 믿음이잖아요. 근데 faithful 그러면 충성스러운 거잖아요. 신실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맡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좀 믿지 아니하였기로 서니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취소.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신 게 아니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죠? 그 다음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어. 이스라엘을 버렸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긴 많지 않아요. 9장, 10장, 11장으로 가면 그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그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 천만의 말씀이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보세요. 3절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이 나왔고 하나님은 믿으심, 그러니까 신실하심.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죠. 4절을 보세요. 4절에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사람들은 거짓돼. 다. 근데 하나님은 참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얘기할 때 이 참되시는 거는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조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4절에서 구약성경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요.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인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한번 시편 51편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을 왜 이렇게 인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고민을 하는 거죠. 51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에요 인용 부분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지금 4절 하반절에서 로마서 3장 4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를 향해 진노를 행하겠다 하셔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야만 하나님 오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제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은 오르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거는 시편 51편 4절에서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오르시다는 얘기를 시편에서 다윗이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시편 51편에서는 판단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판단을 받으신다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반대로 해석해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이 말은 결론은 같아요. 하나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 이 맥락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판단,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천만에.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받으신다, 재판을 받으신다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셔. 근데 여기서 하는 강조점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니네한테 잘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주셔야 옳다고 생각하니? 오르신 분이라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우리 은연 중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결정적으로. 그러면 뭐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빚졌니? 사실 이런 약간 이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정이 걸려 있으신 분 같으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제 목사가 줬던 소리를 해.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아무 일도 별로 없어, 요즘에.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베푸셔야 오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셔도 오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에서 언제나 오르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 5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의 개소리가 나와요. 저는 개소리라고 보고 이제 보통 학자들은 허튼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는 이 말.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 이게 사람들이 보통 하는 논리. 사람들의 논리로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신 게 드러나고 우리가 불의한 바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기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린 거잖아. 결국 이런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하려고 예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주 지능범이 정말 이 범죄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죄를 짓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정에 섰어요. 근데 재판장이 솔로몬 같은 지혜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어요. 정말 그래서 재판장이 정말 막 유명해졌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내 덕에 당신이 유명해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를 정죄해? 이게 뭐라 그래요? 개소리인 거예요, 이게. 세상엔 이런 개소리가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6절에 또 부정하죠. 강하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을, 만약 니네 논리대로면 하나님이 세상 심판 못하지. 니네 논리대로 하나님 심판 못하지. 심판자가 되실 수 없지. 6절, 7절 같은 말이에요. 5절과 같은 말이 7절에 또 나와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아주 노골적이죠. 내 덕분에 내가 거짓말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심이 더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날 죄인으로 심판하신다고? 이거 좀 너무하시네. 내 덕에 하나님 뜨셨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논리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이 뒤에 또 나와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는군요. 이런 논리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있기야 했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네가 가르치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결국 싸구려 종교, 싸구려 은혜, 싸구려 믿음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내는 그래야 우리가 좀 자랑할 게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데 너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다 무너뜨렸잖아. 그러면 아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강도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을 나와 똑같이 교회 안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할 게 없네.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논리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의 그런 논리,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을 이룬다는 명분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내 의로움을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있다면 내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가장 어렵다는.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20절까지. 이거는 1장 18절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쁜 소식의 결론. 절망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시민이다. 죄의 시민이다. 죄의 나라에 우리는 시민이다. 죄에 굴복하고 있다. 죄의 영향과 죄의 권세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쁜 소식이죠.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교인이냐 비종교인이냐, 양심적인 사람이냐 부도덕한 사람이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냐 상관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아담 이래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표현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좀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역임을 받아요? 그런 경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고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은 이게 하나의 묶음인데요. 아마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 전통 속에 있는 어떤 그 시편과 이사야와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노래에서 갖고 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또 이사야도 인용하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야기죠. 10절부터 18절을 한번 보면 기록된 바 인용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는 바울은 망치로 쾅 하고 내리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 의인 아니라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강조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강조하는 것이죠. 죄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10절부터 12절이고 또 한 부분이 13절과 14절이에요. 이거는 말로 짓는 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구멍, 그리고 혀, 그 다음 입술, 입, 말로 하는 죄들이죠. 그 다음 15절은 발이 나와요. 그래서 18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2절을 먼저 보면, 이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또 있어요. 53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것인데, 11절에서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도자는 뭔데요? 사람들은 구도자가 있잖아요. 하나, 종교를 찾는다든지 또는 신을 찾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죠.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러니까 내 어떤 구멍 뚫린 내 삶의 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고 싶은 열망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갈망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신을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그러겠죠? 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신 앞에 무릎 꿇음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는,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사람 많겠죠? 우린 한 시간 빨리 시작하니까 한국의 예배 표준시에 비추어서 11시 됐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예배드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참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찾을까요? 예배당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worship, 예배라는 거는 worthy, 예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한 가치에 부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시간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18절에 말한 대로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멋대로 살죠. 원하는 대로 살죠. 내가 왕이죠. 내가 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나 철학적인 접근이나 지적인 논쟁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이끌어주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사실 때때로 저는 감동받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정말 제가 뭐 누구라고 딱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 얘기할게요. 가수 김민기 씨 같은 그분을 보면 부끄럽다. 저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길러주고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김민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예를 안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무슨 말씀이죠? 사도가 말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함을 넘어서는 바 절대자 앞에서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선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존재는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서는 말로 하는 그 말로 이웃을 죽이는 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냥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그냥 죽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비참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거 읽어보면 알죠. 댓글로 유튜버들의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무책임한 뒷담화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140편 3절과 시편 7절을 인용한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마땅치 않다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이사야 59장 7절, 8절을 인용해서 타인을 해야 하는, 이웃을 해야 하는 폭력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음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게 1장 18절에서 얘기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할 때 그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 당연히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최종적인 이 나쁜 소식의 결론을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구무원이라는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껏 1장 18절부터 여기까지 말한 이유는 너희의 닫힌 입을 닫게 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의가 있습니다. 항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설교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시도를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출구가. 이것을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지금 설명합니다.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다. 율법의 행위는 내가 스스로, 출구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있겠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사려 깊고 관대하고 애정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변호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절망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알면 나를 알아요. 율법을 알면 내가 보여요. 율법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죠.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랭킹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헌금 날 액수가 얼만데? 뭐 기타 등등.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시도들을 부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여기까지 말을 한 겁니다.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출구는 없다. 스스로 피할 수 없다. 사도의 이 말을 다 읽은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나 괜찮다. 여전히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썼는데 유대인들이 특히 놀랐을 거예요. 근데 율법은, 니네가 율법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너희를 정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작이에요.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한 말이 되게 정확하게 이걸 지적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할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통찰은 인간의 의가 만들어낸 모든 진정제들을 깨부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통찰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죠. 인간의 의가 만들어내는 모든 진정제를 깨부순다. 우린 진정제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담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진정제가 필요해요. 근데 진정제들을 다 깨부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야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은 내게 몹시 진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은 내게 몹시 진노하시는 것이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아직 복음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전체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잘 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계속 크리스토퍼 애쉬버리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시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기도합시다.